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누가복음 이제 8장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 누가복음 8장까지 이제 강해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 사건들 가운데 계시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복된 소식이 선포가 되고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만 가시면 쓰러졌던 사람, 낙심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슬픔에 갇혀있던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기쁨을 얻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병의 문제든, 마귀 걸린 것 같은 마귀병의 문제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죄병의 문제든, 우리 예수님만 가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갑자기 배를 타시고는, 그리고 저 서쪽에 있는 게르게스 지방, 가다라 지방, 거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군단 마귀가 들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마귀가 들리면,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이 추잡해져요. 아주 더러워집니다. 불결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처럼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사람들에게 지난 6천 년 동안 행한 그 일이 뭐냐? 짐승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될이 사람을 짐승처럼 저 밑에 있는 천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무슨 동성애 파티를 한다 그러고 행진을 한다 그러고 서울시청 앞에서 몰려가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알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극도로 이 불결하고 더러운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 안에 가서 보면 박사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알질 못해요. 본인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질 못해. 이게 마귀 들린 그런 사람의 삶이다. 왜 그러냐?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에게 시들림을 받으면 바른 정신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속으로 이 마귀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니까 결국은 돼지떼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 마귀들은 기품 속에 갇히게 되고 이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던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어떻게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와서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신이 바른 정신이 된다는 거야.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세상에서 사업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정확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정신이 올바르게 돼서 그래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갈증이 생겨요. 어저께도 결혼식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 7, 80명이 모였는데, 다들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같은 영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번더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우리 김일보 형제님은 11시쯤에 떠나서 오셔서 1시에 도착했다는 게 예식이 3시 반인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정신이 올바른 그런 사람에게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는 거기 더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4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하시기로 하신 일, 군단막이 들린 그 사람을 가다라 사람들의 그 지방에 가서 고쳐야 될 그 일을 마치시고는 곧바로 다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 학수고대가 뭔가 제가 어제 네이버에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수고대가 뭔가 그랬더니 학의 학, 수는 머리, 학이 머리를 길게 빼고 고통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이게 학수고대더라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학처럼 목을 빼고는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니까 너무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4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학수고대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인파 속에 자기의 어린 딸로 인해 고통을 받는 한 남자와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이 여자. 이 여자, 이 두 사람이 오늘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오시자마자 쉬지도 아니하시고 이 두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자의 이름은 무명으로 나와요. 남자는 회당의 치리자라고 한 걸 봐서는 상당히 부자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양반이에요. 귀족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자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사들에게 가진 걸 다 탕진하고 병 고침도 받지 못하고 돈 다 사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여자가 나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남자는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요. 이 남자에게는 12살 난 12년 동안 그 남자에게 기쁨을 주던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12년 동안 똑같은 12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다. 성경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상태가 피폐하기 그지없어요. 또 우리가 여기 말씀을 가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뭐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그런 훌륭한 그런 믿음이 아니야. 믿음 가서 보시면 정말 미약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 믿음이 정말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미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이 그 믿음도 받아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는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42절에 이는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은 채 누워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가는 동안에 43절 가서 보니까 12회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부하였을 때 아무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도 정말 몹쓸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 돈을 다 쓰더라도 이 병에서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 지금 이 여인도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혈루증을 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살림을 다 허비했는데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심히 곤고하고 낙심이 되어 죽을 지경에 빠진 이 여인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이 여인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의식법 규례를 가서 보시면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여인에게서 피가 흘러나오면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 가서 앉든지 앉은 자리가 부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만 나타나면 사람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여인은 피가 나와. 이렇게 되니까 예배 모임에 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 만날 수도 없어요. 재산은 다 탕진했어요. 말 그대로 이 심신이 완전히 이 낙심이 된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진 여인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필요가 만족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어요. 해볼 거다 해봤어요.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했어요.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갈릴리 목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나를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노력하는 가운데 44절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속으로 저 사람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그러면 내 병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미신적인 수준의 믿음이에요. 강력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옷자락에 마치 부적처럼 생각을 하고 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그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받아주시느냐?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믿음이었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의사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 친족들, 친지들 소용이 없어요. 돈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리고는 그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단을 만지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우리가 지금 판단해 보면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지금 더러운 상태에 빠져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디 나가서 뭐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돈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입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마지막으로 필사적으로 이분 만나서 이분을 통해 내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몰래 나와서 답답한 심정으로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될때 예수님에게서 효능이 나가면서 이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그 분명히 그분에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판단해보고 성경 말씀 특히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서 판단해보면 교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제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런 거 저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것이 저분의 삶에 일어난 일이다. 저분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처럼 믿음이 미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적으로 교리면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해도 예수님만 나를 고쳐주실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수용해 주신 것처럼 저 형제 자매도 예수님이 수용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 가지만 확신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육의 혼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병의 문제, 오직 예수님만 고치실 수 있다. 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나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도 알게 되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정확히 알게 되고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도 정확히 알게 되고 환난전 휴거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죠? 성화가 무엇인가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약한 이 믿음을 가진 그 여인, 우리의 기준에 부족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 그 여인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올 때 예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오래 다니신 분들, 특히 믿음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 마음을 이렇게 넓게 열고 그렇죠? 저분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그분들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완성돼서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교제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미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충고도 듣고 목사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해서 내가 성장해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이 안에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완성이 된 이런 사람도 이게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랑침례교라는 좋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어요. 45절 가서 보니까 무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탁 손을 대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채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 만졌겠어요? 안 만졌겠어요? 밀려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만 예수님이 감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게 손을 댔다.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이 몰려든 이 인파를 보시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해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데 내게 손을 댔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어떤 분이 그럼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자기에게 손을 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묻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을 부끄럽게 하거나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공개적으로 표출한 가운데 예수님을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믿음을 표출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시간에 가능하면 간증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자기 자랑을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표출하고 여기 이 여인처럼 더큰 평강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후에 간증의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여인이 47절 가서 보니까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 알고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살림을 다 허비했는데도 아무도 제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에게 밝히 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 알리게 되니까 지금까지 부끄럽게 지내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날 그대로 돌아갔으면 그 여인이 낫는지 안 낫는지 본인이 낫다고 하지만 난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이와 같은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모든 사람 앞에서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공개적인 고백의 결과 48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신 거 여기 가서 사복음서 가서 보시면 없어요. 이 여인에게만 지금 특별하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딸아 그렇죠?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최종적인 이 선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때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을 1대1로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일평생 동안 내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일이 이 여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밀려드는 무리가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여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이 여인만 이분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오늘 나온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대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면 여인이 지금 손을 댔잖아요. 어떻게 손을 댔어?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살짝 손을 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짝 손을 대는 것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힘이 없어서 예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살짝 이렇게 손을 대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이 수용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미약해도, 아무리 어려운 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힘들다 해도, 우리의 그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서,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손을 탁 대면, 우리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내가 평안히 가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이가 어린 우리 아이들도 있고 특히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이 매운맛, 인생의 고통, 괴로움 아직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고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의 연약함의 이 감정을 가지고 주여 저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내가 평안히 가라고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덕을 봤냐 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의 치리자 때문에 지금 덕을 본 거예요. 저기 가서 보니까 40절에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맞이했는데 거기 누가 나와?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제 딸이 지금 죽으려고 하니 제 집으로 좀 가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금 가는 도중에 그 길로 가는 도중에 지금 여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딸이 지금 막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인이 불청객으로 나타나 시간을 끄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애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아 여인이 나타나서 5분 10분 시간을 지금 끌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답답해. 속이 타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여인이 낫잖아요. 아유 그래서 이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아 조금만 더 빨리 가셨으면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데 딸이 지금 죽었다고 하니 이 사람도 얼마나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나와왔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회당의 치리자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이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의 예배당처럼 이런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모여서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지금 회당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는 공예배를 드렸어요. 그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회당을 치리하는 그런 사람들 여럿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목사가 하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회당의 치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온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이로. 회당의 치리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당의 치리자가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회당의 치리자가 이제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거든요. 가버나움에 누가 살았냐? 베드로가 살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내 본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주 무대가 됐던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으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내가 지옥에까지 떨어지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뭐에 비교하냐? 소돔에 비교하면서 소돔성보다도 더 악한 데가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을 가능성이 높으냐? 회당의 치리자가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 갑자기 갈릴리 목수가 나타나서 사람들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구약시대 모든 것을 폐기하려고 하니까 회당의 치리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런 회당의 치리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유대교의 수장이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엎드리고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 보면 완전히 수치거립니다. 아니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지금 갈릴리 목수의 지금 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말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딸이 죽어간다면 지금 5분 10분 있으면 지금 딸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이와 같은 운명 앞에 있게 될 때 이 사람도 하나의 끈앞을 가지고 이 갈릴리 목수 예수라고 하는 이 목수는 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미약한 그런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미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예수님께 오는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재산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명예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권세 이런 거 다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의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는 분은 저 갈릴리 목수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밖에 없구나. 이거를 보고는 창피한 걸 다 무릅쓰고 그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지금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지식, 종교적 전통 이런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딸은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오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또 여기 12살 먹은 외동딸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야이로처럼 세상의 많은 문제를 특별히 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요. 이 병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교리고 뭐고 다 모릅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거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창시자인 예수님만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머리 숙이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부족한 믿음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수치스럽게 나왔는데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자기 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영어로 fear not.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두 글자 fear not.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believe only.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에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오직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만 풀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모든 문제 주님만 풀 수 있습니다 하고 담대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고 이제 집에 이제 갔는데 이미 아이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에 따라 벌써 아버지가 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 뭐 애곡하는 사람들 부대를 불러왔어요. 유대인들은 허례허식 아니면 이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죽거나 하면 많이 울어야 하여튼 간에 이 사람에게 무언가 위로가 되고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애곡하는 사람들 불러오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와보니까 그냥 애곡하고 떠들고 지금 애가 죽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장례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지금 애 다 씻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장례 치를 그런 준비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울기를 이제 직업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지금 이 사람들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가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52절에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죽은 사람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지 않았고 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육신이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은 뭐로 보세요? 자는 것으로 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아직 회개복할 나이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 지금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잔다고 하는 건 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예, 나중에 거기 가서 보니까 55절에 소녀의 영이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몸만 잠을 자고 있고 소녀의 영과 혼이 지금 소녀에게서 떠난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이 여자, 이 소녀 아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저 사람 미쳤구나.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창시자 예수님.